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라이 하이저 무역 대표부 등 미국 대표단은 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앞으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협상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양측 모두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지속해야 할지 결정을 보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주요 쟁점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와 관련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조항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이것은 많은 진전이 있었던 부분이며 미세한 조정만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베이징 협상에 이어 다음 달 8일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추가 고위급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본의 제125대 아키히토 천황이 오늘 재위 30년 만에 퇴위식을 열고 물러났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왕위를 승계할 나루히토 왕세자를 비롯해 왕실 인사들과 아베 신조 총리 등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도쿄 지도다의 한국 내 영빈관에서 아키히토 천황의 퇴위식이 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애를 받으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며 지지해준 일본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왕실에서 천황이 생전에 퇴위하는 것은 200여 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활절 폭탄 테러로 수백 명이 숨진 스리랑카에서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엘레이나 테플리츠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테러 모의의 전모를 밝히는 데 큰 진전이 있었지만 이야기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공격 모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플리츠 대사는 또 테러 배후와 관련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수사당국이 부활절 테러 가담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리아에서 IS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5월 6일 시작되는 라마다 이전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첩보에 따라 당국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은 캐나다 국적자에게 또다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장먼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 마약 제조와 판매 혐의로 피고인 11명에 대해 각각 사형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 캐나다 국적자 등 2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고 미국인 1명과 멕시코인 4명이 포함된 9명에 대해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형 선고를 받은 나머지 한 명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보도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2년 광둥성 타이산에 마약 제조 시설을 만든 뒤 필로폰 등 마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잠적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S 선전 매체인 알프루카는 어제 알바그다디의 연설이라며 18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흰 특수혐의 덥수룩한 이 남성은 최근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가 시리아 바구즈 전투의 복수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상대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동맹을 상대로 공격을 계속할 것을 대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사망설과 부상설이 돌았던 알바그다디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IS는 그동안 그의 육성 메시지만을 공개해왔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한 로드 로젠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1일 사임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서한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했던 애국심, 통합, 안전, 교육, 번영 등의 목표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 핵 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를 위한 사전준비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은 미북 대화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고 북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적인 대북 경제 제재가 비핵화 달성을 도울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선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이 여름까지 열릴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면서도 두 정상이 만날 경우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선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북한은 할 수 있는 것들과 그 범위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경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자신의 팀이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협력해 제재 유지를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만들기 위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퇴진 요구에도 미국의 대북 협상은 여전히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북 협상에서 자신을 배제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우리는 자신의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 결정하지 않으며 누가 미국을 대표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대북 협상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폼페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 과정에서 북측에 지급된 돈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듯이 현 행정부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 돈이 지급됐던 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폼페오 국무장관의 이 발언은 미국의 잇따른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가져온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한 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밝힌 3차 정상회담의 조건이 어떤 겁니까?
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이것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도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무조건 열리지는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추진을,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당국자들이 말하는 여건 혹은 징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일부에서는 핵 목록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자, 미국은 하노이에서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원칙도 지금 고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힌 빅딜 방식의 일괄 타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볼튼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이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견인할 것임을 강조하는 점도 하노이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하노이에서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빅딜을 요구하며 단계적 해법을 거부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과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측의 입장은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고 촉구할 뿐 타협 의사는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양측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이 좋은 관계도 이런 교착 상태를 깨는 데는 역부족이겠군요.
예,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미북 회담을 유지하는 동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협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를 신뢰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양측이 상대방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온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까?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빅딜식 일괄 타결에 합의한 뒤에 이행은 단계적으로 나아가되 단계를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틀 안에서 북한에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그리고 미국에는 신속한 상응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재안이 양측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겠군요.
예, 시간이 흐르고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 변화의 조짐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기존의 주장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몰두하기 어려운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 핵 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서 육자회담도 쉽게 재개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육자회담 재개를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나서 미국이 선호하는 바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But he's simply trying to ensure that that Russia plays a role in Northeast Asia, even if it's not a productive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점에서는 생산적인 역할이 아니지만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자국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러시아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is not going to ensure that North Korea denuclearizes despite its rhetoric. It is really only focused on economic gains through North Korea.
러시아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직 북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과거 6자회담 당시를 떠올리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It was not particularly helpful in the process. And it seldom was able to make any kind of convincing arguments to the North Koreans.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협상 과정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 역시 다자 회담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hen they feel like they're being ganged up on, they often felt the six-party talks were five versus one. Then they might want to reach out individually to either the U.S. or other countries to try to get some benefits from it. So,
북한은 종종 6자 회담이 자신들에게 5대 1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느끼면서 미국 등 개별 국가의 손을 내밀어 이익을 얻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핵과 관련해 일정 정도의 선행 조치가 취해질 때에 비로소 다른 나라의 협상 참여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w we're going to verify the disman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duction infrastructure. At that moment, China and maybe even Russia could be helpful with some of the details.
북한의 핵 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 중국 혹은 러시아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이 핵 협상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할지 확실치 않다며 다자회담뿐 아니라 미북 협상도 원만히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2020년 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를 위한 사전준비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했고 다른 나라들은 미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강조했습니다.
We must resolve the crisis created by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ensuring its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포드 차관보는 2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조성된 위기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더불어 이란, 시리아의 핵 문제를 지적하면서 NPT 평가회의는 이러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임무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들을 최소한 인정하고 해결책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포드 차관보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ith diplomatic efforts underway to secure North Korea's implementation of its denuclearization promises and obligations, and with efforts also underway to elicit
비핵화 약속과 의무에 대한 북한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2020년 NPT 평가회의 이전까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는 건 희망적으로 가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핵확산 금지조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2020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는 NPT 평가회의에 대한 3차 준비위원회 모임으로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뉴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개최된 2차 준비위원회에선 각국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특히 회의 마지막 날엔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준비위원회는 예년에 비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확언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남북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기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진다면 NPT 평가 과정 속에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NPT 체제의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남북 대화와 미북 협상을 상호 보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푸콩 대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관련 당사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치지 기요토 일본 외무성의 정무차관은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일부 핵시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자체 보고서를 상기시키면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러한 활동들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합의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이행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 상원 의원이 별세했습니다. 두 차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미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계 은퇴 이후에도 북핵 해법을 적극 제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넌루거법을 주도한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의원이 8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루거센터는 28일 루거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버지니아주 소재 병원에서 희귀 신경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루거 전 의원은 36년간 상원 의원으로 재직하며 1991년 소련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해체 방안을 담은 넌루거법을 샌넘 상원 의원과 함께 입안했습니다. 협력적 위협 간소 프로그램, 일명 넌루거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당시 통제가 어려워진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관리 감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핵보유국의 핵포기와 핵과학자 재교육을 지원하는 등 평화적 핵폐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4년간 총 16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고 이들 국가의 핵무기 폐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북핵 위기 이후 줄곧 미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2년 북핵 개발로 인한 제네바 합의 파기 당시에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2006년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경우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북핵 해법 로드맵 입법화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런루거법은 카자흐스탄 모델로도 불리며 북핵 해법의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북한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 핵무기 등 WMD를 폐기하고 북한 내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재취업과 재교육까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백악관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거 전 의원과 샘넌 전 의원을 초청해 주목됐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백악관 방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에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옛 소련의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감축시켰던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use that experience, we told the president, in thinking through with the North Koreans incentives as to why.
특히 북한의 비핵화 단계와 기술, 자금 지원법, 그리고 상응 조치가 포함된 비핵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비용 분담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미국인의 세금이 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쓰여야 하는지 비용 지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핵 해법과 관련한 의회의 소극적 역할을 비판하며 의회 지도부 등 누군가 나서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 activity of Congress in this respect has been very small.
루거 전 의원은 1968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76년 상원에 입성한 이후 내리 6선을 거치며 두 차례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탈북자 7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도 이 소식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북송 관련 중국 인사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29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탈북자 7명이 최근 심양에서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ve spoken with Chinese officials on a number of occasions urging them to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nd allow these individuals to make their own free choices. The Chinese are very difficult on this issue. They're very dug in. I think it's
과거 여러 차례 중국 당국자들에게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 부분에서 매우 어렵게 굴고 있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은 야만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Anybody who's repatriated back to North Korea will most definitely be tortured, most definitely be in prison, and sometimes even executed for the crime of leaving North Korea without permission.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t's a crime punishable by death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북한에 송환되면 틀림없이 수감돼 고문을 받고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강제 북송을 통해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비인도적이며 야만적이라는 비판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련자들을 모두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 can consider looking at various sanctions and authorities that are out there, including the global Magnitsky authorities, to potentially sanction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for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And third, China is anticipating.
이노스 연구원은 미국은 여러 제재들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을 적용해 탈북자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제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국제 마그니츠키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자유주간 본 주제인 북한 여성과 장마당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북한 전역의 436개의 공식 시장이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 CSIS 한반도 석좌는 특히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주민 스스로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된 생활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공식 배급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시장을 성공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를 더 빨리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북한 인권 관련 행사로 2015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 선양 외곽에 은신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올해 9살 난 최모양의 어머니가 이 딸을 북한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중국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양 어머니는 30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주최한 북송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딸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중국 대사관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 정부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최양 어머니는 어린 딸이 오직 부모를 만나겠다는 생각 하나로 북한을 탈출했다며 그런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지금까지 주지 못한 사랑을 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산양까지 무사히 탈출했던 딸과의 3년 만에 첫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먹고 싶은 게 다 나가버렸다니. 엄마, 저는 맛있는 것이 다 필요 없고 빨리 엄마를 보고 싶다는 것이 딸의 첫 대화였습니다.
최영 어머니는 중국 정부에 한 자식의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딸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를 하며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어린 소녀를 돕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목소리를 합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몸부림칠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최양을 비롯해 이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은 한국 국민이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도 최양 등 탈북민 7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최양 부모는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대사관 앞으로 행진한 뒤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대사관 우편함에 전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달 초 북한을 탈출한 최양과 외삼촌 등 탈북민 7명이 지난 주말에 중국 선양 외곽에 은신 중에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비호의 질문에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비호의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에 200만 달러 청구서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속을 한 만큼 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아 북한의 청구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29일 CNN 방송에 출연해 약 2년 전 미국 정부가 치료비 명목으로 약 2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보증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비어의 치료비로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곧바로 상관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해 의사를 물어봤다며 틸러슨 전 장관은 서명하라고 매우 빨리 답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틸러슨 전 장관의 당시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해했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0만 달러를 지불했느냐는 질문에는 1년 전 미국 정부를 떠나 이후 상황은 모른다고 윤 전 특별대표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미국 정부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다른 나라 정부에게 서명하고 약속을 했다면 내 관점에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미국 당국자가 서명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대답한 뒤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오토 원비어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10일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윤 전 특별대표는 평양을 방문해 원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손목시계 양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주 등 보석류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치품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전년 대비 1,554% 증가했던 시계 부품이 올해도 기록적인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가 국제무역센터 ITC가 집계한 올해 1월과 2월 북중 교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손목시계 또는 시계 품목의 대중 수출은 각각 6,857만 달러와 6,86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가 본격 시작된 2018년 1월 1,258만 달러에 비해 약 445%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대체품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 watches are not sanctioned either the imports or the exports. So the North Korean entrepreneurs, I suspect, maybe state enterprises are taking advantage.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시계는 수출입 제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인 또는 국영기업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주 등 자연에서 얻은 보석류의 올해 2월 대중 수출액도 128만 달러로 올해 1월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2018년 1월 99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100만 달러어치를 밑돌다 지난해 12월 132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번째로 100만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사치품 수출입은 유엔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제재 품목에 해당하지만 중국은 진주를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They let different countries make their own lists of what they consider luxury goods, and so it's a very vague category.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안보리 결의는 사치품의 정의에 관해 각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매우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체품 확대 모색에도 제재로 인한 북한의 무역 적자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IBK 경제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한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북한의 대중 무역 수지는 1억 8,14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3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33.7% 증가한 1,656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도의 큰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북한의 외환화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IBK 경제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의 아키히토 천황이 30일 퇴위하면서 헤이세이 시대가 3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망명 심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군요.
네, 세계 제1, 2위의 경제대국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이 30일 베이징에서 재개됐습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국이 합의를 도출해낼지 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양국 협상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관측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함께 중국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29일 앞으로 남은 두 차례 회담이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막바지 단계라면 뭐 많은 부분을 합의했다라는 얘기도 될 텐데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르신 장관은 양측 모두 이 협상을 마무리할지 계속해야 할지 결정을 보길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30일 중국 대표단과 실무 만찬을 가졌고요. 다음 날 5월 1일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해결해야 될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백악관이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 이 베이징 협상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강제 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과 서비스 구매, 무역합의 이행 장치 등을 포함한 무역 현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문우신 장관은 30일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베이징 회담으로 양측의 협상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 당초 양측은 이번 베이징 회담에 이어서 5월 8일부터는 이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이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추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협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이때 양측의 이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합의가 성사되면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서 서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말과 6월 초에 이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이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양국의 무역전쟁 종결을 선언하고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일정을 대충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뭐 아직은 그 여러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 모두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는 걸까요?
뭐 예를 들자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사 문제가 있죠. 예. 이 양국이 화웨이사 문제는 무역 협상과는 별도의 쟁점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화웨이사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다가 또 국제적인 현안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 양국 관계를 더 껄끄럽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 화웨이사의 장비가 중국 정부를 위한 간첩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우방국들의 이 화웨이 사용을 금지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그런데 뭐 미국의 우방 중에 하나죠. 영국 정부가 얼마 전에 이 화웨이사 장비에 대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영국의 5G,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사의 핵심 부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안테나 같은 비핵심 분야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제한적인 허용이긴 합니다만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특히 핵심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이 Five Eyes라고 하죠. 이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섯 개의 눈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화웨이사 제품 사용 배제를 원했는데요.
예.
미국 정부는 이 화웨이 사용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 정책 차관보는 29일 영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동맹국이 신뢰할 수 없는 통신 네트워크 공급자를 사용한다면 워싱턴과 정보를 공유할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키히토 일본 천황 퇴위식이 있었군요.
네, 일본의 125대 아키히토 천황이 30일 퇴위했습니다. 재위한 지 30년 3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살아있는 일본 천황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2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일본이 1890년에 이 헌정 체제에 들어선 후로는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더 관심이 쏠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매체는 일제히 이 아키히토 천황의 퇴위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키히토 천황은 이날 이 도쿄 지요다의 황실 내 영빈관에서 약 10분 동안 퇴위 의식을 치렀습니다.
예.
이번 의식에는 나루히토 황세자와 황실 가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태양이 지는 건데 아키히토 천황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날로써 천황의 직무를 마치게 됐다면서 즉위 후 30년간 지금까지 이 국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천황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 맞이하는 레이와 시대가 평화롭게 많은 열매를 보길 진심으로 원하고 있고 전 세계인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레이와라는 말이 아직은 낯선데 일본의 새 연호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연호는 이 황제의 치세를 따지는 연도 표시법으로 이 군주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시간까지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예.
아키히토 천황은 평화롭게 성장한다는 뜻의 헤이세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이제 나루히토 황세자가 즉위하는 5월 1일부터는 레이와 1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레이와에서 레이는 질서라는 뜻이고요. 와는 조화, 평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자, 5월 1일부터 일본의 새 천황이 될 나루히토 황세자 어떤 인물입니까?
아키히토 천황의 장남으로 올해 59살입니다.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년간 유학했고요. 외교관 출신인 오와다 마사코 황세자비와의 사이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예.
핏줄을 중시하는 일본 황실에서는 이 처음으로 평민과 결혼했는데요. 온화한 성격에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퇴위한 아키히토 천황.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이제 뭐 상왕의 지위로서 이 왕세자 시절에 살던 이 아카사카의 사저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올해 85살인 아키히토 천황은 지난 2016년에 이 고령으로 천황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나루히토 황세자에게 천황 직위를 승계한다고 발표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예.
이 일본 정부는 황실 규례를 따른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퇴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망명 신청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29일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90일 안에 강화된 망명 심사 규정을 만들라는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예, 망명 심사 규정을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건데 구체적으로 지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모에 몇 가지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망명 신청이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예를 들면 망명 신청을 할 때 일정한 비용을 내는 방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또 이 망명 심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0일 안에 모두 끝내라는 항목도 눈에 띕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심사 기간이 상당히 더 걸리는 건가요?
네, 워낙 이 밀려있는 건수가 많아서 이 결정이 나오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예.
사실 뭐 연방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이미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망명 심사를 끝내도록 하는 항목이 있는데 뭐 심사 건수가 이 뭐 80만 건 이상이 밀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메모에서 해당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규정대로 이제 해라 이런 얘기군요.
네.
자, 또 이번 메모에 어떤 내용들 눈에 띕니까?
네, 남부 국경을 몰래 넘어서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시 노동 허가증을 주지 말도록 했습니다.
예. 지금은 불법으로 들어와도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내주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현재는 망명 심사가 진행 중에는 누구에게나 임시 노동 허가증을 주는데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이걸 주겠다는 거죠.
지금 소개해 준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 관련 규정을 좀 더 까다롭게 엄격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친이민단체 쪽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망명 신청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이라도 큰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거기에 또 망명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어려움 이라고 친이민 단체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지금은 망명 신청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사전 심사를 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그 수용소에서 풀어주죠. 이렇게
예.
풀려난 사람들은 연방 정부가 지정한 기일에 이민 법정에 나와서 망명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망명 자격이 인정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살 자격을 얻는 거죠.
예. 이런 절차를 거쳐서 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한 해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네, 국토안보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망명 신청 건수가 약 18만 건에 달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데 그 18만 건에 달한 것 가운데서 망명 자격이 인정된 건수는 2만 건이었는데 1만 1천 건은 국토안보부 그리고 나머지 9천 건은 법무부가 망명 신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예. 국적별로는 신청자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중남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순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출신이 전체 망명자 가운데 43%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렇게 망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뭐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 신청을 까다롭게 하려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망명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텐데요.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국경에서 잡히거나 몰려들다 보니까 관련 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
남북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개 중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방정부가 최근에는 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주지 않고 멕시코로 보내는 건데요. 이 조처를 영어 약자로 MPP라고 하는데
예.
국토안보부가 먼저 올해 1월에 캘리포니아주 샌 이시드로 국경사무소에서 시행하다가 최근에 다른 모든 국경사무소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이 조처를 놓고 소송까지 제기됐었죠?
네. 이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가 소송을 냈는데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이 이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이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북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전 지역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가 예상되고요. 신유주 최저기온 9도, 최고기온은 21도. 강계 최저기온 8도, 최고기온 19도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1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 개성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함흥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요.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25도입니다. 장진,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해산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14도. 선봉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은 19도입니다. 원산 역시 구름이 많겠고요. 최저 1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에 구름이 많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사이, 먼바다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서해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 0.5에서 1m 사이, 오후에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대표단은 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앞으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협상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양측 모두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지속해야 할지 결정을 보길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또 주요 쟁점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와 관련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조항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건 많은 진전이 있었던 부분이며 미세한 조정만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베이징 협상에 이어 다음 달 8일 류호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추가 고위급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 협상단의 방미 기간 협상이 타결돼 합의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협상이 타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25대 아키히토 천황이 오늘 재위 30년 만에 퇴위식을 열고 물러났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왕위를 승계할 나루히토 왕세자를 비롯해 왕실 인사들과 아베 신조 총리 등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5시 도쿄 지오다의 황궁 내 영빈관에서 아키히토 천황의 퇴위 의식이 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애를 받으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건 행복한 일이었다며 지지해준 일본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왕실에서 천황이 생전에 퇴위한 건 200여 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 폭탄 테러로 수백 명이 숨진 스리랑카에서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엘레이나 테플리츠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테러 모의의 전모를 밝히는데 큰 진전이 있었지만 이야기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공격 모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플리츠 대사는 또 테러 배후와 관련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어제 수사당국이 부활절 테러 가담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리아에서 IS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5월 6일 시작되는 이슬람 성일 라마단 이전에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첩보에 따라 당국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뷰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은 캐나다 국적자에게 또다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장먼시 중국인민법원은 오늘 마약 제조와 판매 혐의로 피고인 11명에 대해 각각 사형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 캐나다 국적자 등 2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고 미국인 1명과 멕시코인 4명이 포함된 9명에 대해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형 선고를 받은 나머지 1명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보도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2년 광둥성 타이산에 마약 제조 시설을 만든 뒤 필로폰 등 마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잠적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S 선전 매체인 알 푸르카는 어제 알 바그다디의 연설이라며 18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선 흰 턱수염이 덥수룩한 이 남성은 최근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가 시리아 바구즈 전투의 복수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상대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동맹을 상대로 공격을 계속할 것을 대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한 로드 로젠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다음 달 11일에 사임할 것이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소환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했던 애국심, 통합 목표 등의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세계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법무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이런 목표들을 추구하고 법치주의는 미국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진실은 여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